네, 북한 억류 2년을 회고하는 비망록을 내셨습니다. 아, 저도 뭐 인터뷰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죠?
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정말 그 지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2012년 11월 억류 당시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시 그 이게 소지하셨던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습니까?
제가 소지했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는 제가 한 6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 정보들과 막 사진들, 그 다음에 선교 편지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로 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서방 언론에서 제작을 한 북한에 대한 동영상들,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억류되는 사태가 된 것이죠.
예. 근데 그 하드 드라이브를 뭐 책에서도 묘사를 하셨듯이 고의로 북한에 반입한 게 아니고 사실 실수로 갖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류되기 전까지 북한은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제가 총 18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7번 방문했죠.
네, 17번, 18번씩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북한에 대한 이제 마음을 품고 선교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처를 돌아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목적으로 제가 여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억류 경험을 담은 책에는 이제 물론 가명이겠지만 송이라는 이름의 북한 주민도 등장을 하던데 이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을 자주 접촉하거나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한테 오게 된 북한 분들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이라는 이름으로 쓴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선시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신 거죠. 북한 당국이 뭘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건가요?
첫째는 제가 억류된 이유는 단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동영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다큐멘터리 동영상들을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제가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억류하면서 하나씩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조사 중에 혹시 가혹행위는 없었고요?
구타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세워놓는다든지 잠을 조금 재우지 않는다든지 식사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구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사형 위협도 그래도 계속 받으신 거죠?
나중에 이제 위협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위협을 받은 적은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제가 예심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제 안이 그러한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일들은 있죠.
네. 김일성 주석이라는 그야말로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필요가 없다. 북한 관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가 이번에 쓰신 책에서 봤거든요. 정말 김일성을 신으로 간주하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유월 영도 체제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격화를 해온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영도자고 그 영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김일성인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네. 이 조사 과정을 묘사하신 글을 제가 쭉 보니까요. 그 KSBC의 단둥하고 또 북한에서의 활동을 북한 측은 자꾸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 정보기관의 사주로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모든 자기들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가 결국은 뒤에는 사주하는 배우가 꼭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목하는 배우를 항상 오바마 행정부나 CIA 같은 정보기관으로 그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아, 그렇다면 뭐 결국 진술서 역시 북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군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제가 선교사이고 정치나 네. 이러한 정보기관은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밝혔고요. 하지만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제가 미국과 남조선에 있는 반공화국 적대 정책에 편승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결국은 마지막 자백서를 작성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나선에서 조사를 받고 평양으로 호송이 됐는데요. 평양에서 어디 수감돼 계셨죠?
네, 평양에서는 이제 아마 보위부 우리로 따지면 보위부 안가 정도 되는 네. 한 알 수 없는 건물에 제가 갇혀 있었고요.
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건물에 다른 외국 사람들도 그 건물에서 주로 머물렀던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는 뭐 2층 건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벽에 써진 영어 낙서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유추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시기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와 이제 겹치거든요. 직후에 북한 측이 물론 당시에 광명성 3호다라고 해서 뭐 위성으로 불렀습니다만 당시 북한 현지 분위기 기억이 나시죠?
저는 처음에 평양으로 갔을 때 그들이 곧 집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제일 문제가 잘 풀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초순에 그들이 광명성 3호라는 그 로켓을 발사하고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 형성이 됐는데 저에게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주 높아져서 그들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을 타도하고 전쟁을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당시에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 제가 책에서 겹쳐서 떠오르는 게요. 그 북한 주민들이 미국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당신을 그대로 죽여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상당히 심각한 위협까지 들은 걸로 봤거든요. 분위기가 뭐 굉장히 험악했나 보죠.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잘 협조하고 잘 따라간다면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갔으나 나중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험악해지면서 제가 아마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는 제 의사를 표현하니까 이제 그러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정말 위협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네. 가족에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처음 쓰신 건데 그러면 편지 내용 역시 북한 측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건가요?
네. 모든 편지는 다 검열을 받게 되어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쓴 다음에 그 내용이 마땅치 않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또 다시 쓰게 돼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가족하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요지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사전에 송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요구사항이 뭐였을까요?
사전에 짜여진 것은 결국은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다해줄 거를 그런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우를 잘 받고 있고 미국 정부가 뭔가 석방 노력을 해달라. 북측이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이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죠. 당시에 그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하고 같이 방북을 해서 케네스 베시 문제를 북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뭐 여기서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때 그런 움직임들을 현지에서도 감지를 하셨었죠?
저는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구글 회장하고 같이 입국한 걸 대해서 제가 그냥 알게 되었고요.
네.
나중에 가서 그분이 제 아들의 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재판이 잡혔는데 그게 억류된 지 한 반년쯤 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그때 안 하신 게 맞죠? 왜 그러셨나요?
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에서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제가 판단에 쓰지 않았고요.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만나보고 선임할 것인지 아닐지를 제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변호사를 미리 만나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재판 당일에 재판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변호사 선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전 변호인 접견권도 허용이 안 됐고 그럼 현지에서는 사실 미국인들 보호 문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스웨덴 대사는 재판에 참관을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은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재판 과정을 뭐 한가운데서 당사자로서 체험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환경인데.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1시간 뭐 한 15분 남짓 걸렸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심이라는 과정을 4달 반 동안 모든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판결하는 절차를 그들이 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그들이 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국인 서방이나 밖에서 봤던 그러한 시스템하고는 정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 사실 재판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고 따라서 실질적인 형량보다는 북한 측에 정말 중요했던 건 사실 재판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책에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벌써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 후에 미국 정부의 태도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달렸다는 미리 언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 결과는 어차피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몇 년도의 형을 받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내내 뭐 협상카드로 줄곧 사용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겠군요.
네, 특별히 제가 4월, 5월 달에는 미국과의 가장 텐션이 심했던 달이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로 갔던 상황이라서 제가 결국은 협상카드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로 미국과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었나 보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최고 검사도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관두고 군대 가는 걸 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곧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탄원해서 이제 전 나라가 전쟁을 임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주체 사상 글쎄 이게 뭐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북측이 그런 사상 쪽으로 케네스 베시를 오히려 전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도 책에 있던데요. 그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거기서는 이제 정치 지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쪽으로 따지면은 뭐 정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제 분이 저를 뭐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잘 있는지, 뭐 건강 문제는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분이 저한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언질들을 하고 반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예심 과정에 있을 때 김정일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해서라든지 김일성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네. 억류 기간 내내 북한이 케네스베시를 인질로 삼은 채 미국에 원했던 것은 뭐 결국 전직 미국 대통령의 방북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전직 대통령급이나 아니면 현직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와야 급이 맞고, 또 그만큼 제가 위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은 와야지만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언지를 한 것이죠.
특정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이름은 거론을 회피했는데,
네.
2009년도 여기자들 사건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직접 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분이 왔었는데 왜 지금은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 뭐 카터,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또 클린턴 전 대통령 이렇게 네 명 남는데 그중에서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 밖에는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도 달리 없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당시 그 다음에도 1년이 지나가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누구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네.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또한 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16년에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고, 카터 대통령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오기 어려울 거라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두 분은 뭐 그분들이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에서
아마 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2009년도랑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언지를 또 했습니다. 아마 캐리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오기를 이분들이 희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장관급인 클래퍼 정보국장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캐리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네,
네.
장관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노동수용소가 북한 어디에 위치를 해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평양 외곽에 있고요. 평양시에 들어갑니다만은 시내에서 한 20분, 25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네. 수용소에서 조선신보와의 첫 인터뷰가 이루어졌었는데 인터뷰에서 할 말도 북한 측에서 미리 대충은 좀 정해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얘기하라고.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호소할 것과 가족들에게 호소할 것을 잘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은 줬죠.
네.
그리고 지금 조선신보에서 다 질문을 다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북한 정부랑 협의한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수용소에서 이제 건강 악화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런데 이제 억류기를 이번에 보니까 처음 알려진 사실이 그때 미국 백악관 직원의 방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국가안보회의 NSC 소속으로 나와 있던데 누가 왔었던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책에 밝히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한 걸로 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본인이 당시에 뭐 이름을 밝히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방문 목적은 정확히 뭐였는지 또 어떤
저의 석방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대동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면서 케네스베시 사진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 사진이
네.
가족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까?
네,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아마 백악관에 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으로 찍어 가신 것 같습니다. 당시 방문 자체가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북이 2013년 8월로 잡혔었는데 억류 미국인 석방 교섭을 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때 풀려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방북이 네. 그 뒤에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고 북한에 계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으셨죠?
그 이유는 첫째,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로버트 킹 대사가 일본에서 군용기를 타고 오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취소하고 그러면 민항 항공기를 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바로 B-52 폭격기 편대가 아마 한국에 무슨 시험 삼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불쾌하게 여겨서 그 방북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이 취소돼서 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오신 거에 몰랐고 그분이 방북이 취소되고 한 일주일 후에 백악관에서 특사가 온 다음에 그럼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야 제가 직접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네, 노동교화소에서는 농사일 말고 또 어떤 일을 하셨죠?
첫 여름에는 주로 농사일을 했고요. 겨울에는 뭐 석탄재를 이제 부시고 그거를 이제 비료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을 파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주로 길 정리라든지 아니면 도랑에서 돌을 나르는 거, 돌을 한 150m 되는 거리를 뭐 손에 들고 나른다든지 아니면 수레에 끌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뭐 중노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수감시설 내내 북측에서는 오히려 호텔비라든지 병원비 또 식대도 있고 이런 비용 문제로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읽었는데 어느 정도 얼마나 청구를 했습니까 북한에서?
첫 한 달 동안 제가 라진에 수감됐을 때는 중국 돈 한 2만 원 정도를 미리 보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한 4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돼 있을 때 이분들이 하루에 600유로를 청구하는 걸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만 1000유로가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정부에도 얘기해서 빨리 갚으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총 수감 기간에 근 30만 달러에 가까운 그런 자기들 계산을 한다면 뭐 그러한 비용이 산출됐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석방 당시에 북한 측이 이 돈을 뭐 따로 요구를 하진 않았나 보죠?
네,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북한 측에서 병원비나 체류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기에 다른 미국인 매튜 밀러가 북한 당국에 억류가 됐었거든요. 억류 기간 동안 수용소라든지 다른 시설에서 만날 기회가 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전격 방북하게 되는데 석방 교섭을 위해서 미국에서 누군가 왔다 이런 정황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날 일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석방이 된 날이 11월 8일이고요. 11월 7일 날 저녁에 9시 넘어서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오후 시간 정도에 찾아옵니다만은 밤늦게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반까지 준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잘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식의 언질을 하고 그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미국에 누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니까 인터뷰를 잘하라고 그 대신 이번에는 북한 정부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사죄하는 식의 인터뷰를 하라 해서 아마 곧 내일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 아침에 7시 반에 데리러 와서 짐을 왜 안 쌌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싸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싸지 않았다 했더니 자기들이 짐을 싸겠다 해서 제가 교화소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호텔로 가서 기다리는데 미국 사람 3명이 저를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와서 결국 아침 9시에 간단한 이제 건강검진 같이 물어보고 20분 정도 저랑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한 9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제가 방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다렸었고요. 오후 3시에 돼서 방문이 열리면서 저를 차에 태워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 후에 고리 호텔에 들어가서 2층에 컨퍼런스룸을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 원수님이 특별한 배려로 특별 사면을 받게 됐다는 주와서 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네, 당시 그 처음 본 클라이퍼 국장 일행 얼굴이 뭐 상당히 굳어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것처럼 보인 걸로 이해가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어떤 상황이 알게 된 것은 돌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언론에 거론된 걸로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특별하게 저를 위한 협상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분들도 그 오후까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걸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고려 호텔에 도착을 해서야 저를 데려갈 수 있다는 언지를 그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 회의장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었고
네.
어떻게 좀 화가 난 그런 얼굴처럼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죄송했었습니다. 제를 통해 저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걸 보면서 죄송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감사도 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원래는 원했었는데 북한이 중간에 로버트 킹 특사라든지 다른 미국 인사들의 방북은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결국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으로 케네스 베시 억류를 종결지은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당시 상황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강조되면서 북한이 그런 어떠한 제스처가 필요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했던 장관급 인사가 오고 또 미국의 정보국장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실권에 가까운 뭐 이러한 식으로 그분들이 보았을 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분들이 방북을 허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은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던 걸 알았을 때 그분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러한 위협바람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그들을 대한 걸로 저는 나중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원했던 급의 인사가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현직 장관급의 인사라는 그것을 미국 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무엇인가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 나선 그 북한 대표로 나선 사성 장군이죠. 이렇게 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책에는 뭐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김원홍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장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북한 실세 중 실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죠 당시엔?
제가 굉장히 그 이런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분에 대한 뭐 특별한 인상이라는 것은 없었고 굉장히 제가 나중에 보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나오시는데 군복을 입고 와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서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군대식에 경직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묘사한 대로 굉장히 무섭게 아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뭐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분이 뭐 들어오셔서 그거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뭐 지켜본 것이죠.
네. 북한에 계실 때 미국인 몇 명이 추가로 왕류가 됐었는데요. 뭐 제프리 파울 씨도 있었고 매튜 밀러 씨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북한에서 재판 과정을 잘 안 거치고 그냥 몇 달 안에 뭐 풀려나기도 했거든요. 반면 유독 케네스 베 씨만 2년씩이나 잡아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그 차별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이야말로 백인 우월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당시 나왔었거든요.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제가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왜 오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억류된 기자 둘도 아시아계였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아마 그 전에 카터 대통령의 방북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북한 정부의 그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국 사람이 시민이 억류될 때마다 대통령을 보낼 수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제가 이야기를 그들에게 되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북한에서 풀려나신 지 1년 반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1년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쉬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갔다 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 책을 집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특별히 지금 다른 억류된 미국 분들과 캐나다의 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억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심정과 상황을 잘 알고 또 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저 저는 풀려났기 때문에 외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명운동에 동참을 하고 언론에 알리는 일들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잊지 말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이 책 이름을 잊혀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집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을 산 동포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함께 쓸 수 있는 일들을 하는 NGO를 지금 하나 만들어서 동포들을 돕는 일, 또 한국에 정착해 있는 뭐 탈북민들을 뭐 이런 분들을 제가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보자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북한에 가서 하는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는 나중에 정권이 그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서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북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든 얘기를 꺼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번에 쓰신 책 Not Forgotten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이 책이 또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